어제 저녁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저를 별명을 하나 누가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그 개그맨 박희순 닮았다고. 눈 작은 것 말고는 닮을 데가 별로 없는데 도경태가 누굽니까? 도경태. 걸리면 죽을 줄 알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거울 보니까 진짜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CBS 성서학당 녹화하는데 그 PD 한 분이 저보고 또 한번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대 맞았는데. 예.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 뭐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지난주는 서론 시간이었죠. 빌립보 도시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또 그 도시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5분간 복습을 좀 하고 지나가십시다. 원래 빌립보라는 데는 야만인들이 모여 살던 땅이었어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 땅을 그리스의 문화로 바꾸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를 쓰다가 그는 죽고 알렉산더가 그 땅을 이제 이어받게 됩니다. 그도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애를 썼지만은 그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로마와 전쟁이 납니다. 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 땅을 로마가 점령을 하게 되고 로마는 어떤 방법으로 그 빌립보 지역을 리틀 로마로 만들어 놨던가요? 퇴역 군인들 또는 로마의 군인들을 대거 이주를 시켜서 뭘 부여했죠?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시민권에 자긍심을 갖게 해서 그 빌립보에다가 작은 리틀 로마를 사실상 멋지게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하늘 백성다웁게 사는가를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책이 빌립보라는 책이죠. 또 이 지역의 생성 과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로 향하려던 걸음을 성령께서 강제로 틀어막아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일단의 여자의 무리들을 만나게 해서 또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로 처음에 시작이 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진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 서론적 겸 배경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3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죠.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 빌립보 서신을 쓰게 되었던 이유를 좀 이해하셔야 이 평범해 보이는 구절이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 생각 속에 좀 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원로될 때까지 이렇게 뭐 수십 년씩 목회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죠. 왜냐하면 복음 전할 때는 허다히 널려져 있고 복음 전할 사람은 태부족이고 그래서 길어야 한 3년을 한 교회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교회도 보면 뭐 고린도도 1년 7개월, 3년 넘긴 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제 다녀야 했습니다. 그가 떠났어요. 떠나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과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아주 슬픈 소식을 듣게 돼요. 우리를 목양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두 관계는 굉장히 좋았어요. 뭐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서 헤어진 게 아니고 부득이 또 딴 데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떠났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애달파하고 그리운 마음이 서로 비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런 소식을 듣게 됐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좀 성숙하게 야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인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 헌금하자. 그리고 좀 그 감옥에 있다니까 얼마나 쓸 물건이 또 아쉽고 많겠느냐 해서 위문품하고 헌금을 좀 모읍니다. 선교비를 이제 헌금을 한 거죠. 이제 다 수집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거 누가 그 먼 길을 가겠냐? 궁리를 하다가 평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가장 그 인정받고 충성스럽게 여겨졌던 에바브로 디도에게 이제 과제가 떨어집니다. 네가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모든 헌금하고 위문품하고 들고 로마를 갑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이렇게 오늘처럼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건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 헌금과 물품을 가지고 로마를 간 겁니다. 그런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양반이 도착하자마자 중병에 걸려버렸어요. 이 소식이 또 빌립보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 엎친 데 덮친 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또 간절히 심부름 하느라 고생하다가 병든 이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한 까닭에 그 중보의 힘으로 에바브로 디도는 쾌유가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그 물품과 선교비를 받아들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돼요. 내가 떠난 이후에 교회는 좀 괜찮더냐? 아유 선생님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교회가 지금 조금 심각합니다. 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자기가 목양을 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디도편에 들은 바로는 문제가 많아요. 그중에 제일 심각했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긴 거예요. 아주 큰 내분이 생겼어요. 차짓하면 교회가 이제 갈라질 위험까지 직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를 쓴 거예요. 그런데 3절을 그런 배경 속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바울은 뭐 이 교회 갈라지기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거? 어떻게 그런 소식을 듣고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감사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뭘 감사했다는 얘기일까? 아, 그냥 뭐 범사에 감사 뭐 그런 의미겠지. 글쎄. 과연 그런 개념일까요? 자, 이 감사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무슨 단어를 썼나 봤더니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뭐 좀 집중도 할 겸 한번 따라서 합니다. 휘 카리스테오. 한번 붙여서 휘 카리스테오. 이 단어를 써요. 이게 감사란 단어예요. 그러면 2세기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한창 쓰여지던 때입니다. 2세기까지 이 휘 카리스테오라는 감사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용례와 용도가 어떤 단어였는가를 우리 성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성찬식 때 썼던 단어입니다. 성찬식은 뭐 하는 거죠? 뭘 기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할 때 그 성찬식 때 정확히 썼던 단어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인용해 감사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 감사의 의식 기초 밑에 무슨 누구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의 내용과는 이게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어느 때 감사합니까? 몸이 아픈데 몸이 나았어요. 감사하죠. 또 빚을 많이 지고 있었는데 빚을 다 갚았어요. 감사하죠. 궁핍했는데 부자가 됐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거는 꼭 성경의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용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맞죠? 오늘 이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된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슬프고 아픔의 소식을 듣고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는 다른 차원의 감사란 말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비록 분열 중에 있지만 또 분열의 위기까지 치닫고 있지만 나는 누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어떤 차원인가 하면 절대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원수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끝까지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아주 놀랍게도 선언적이고 선포적인 감사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사는 적어도 이런 감사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이 안 보입니까? 답답합니까? 앞날이 깜깜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이 없습니까?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먼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사를 선언적으로 선포하십시오. 누구의 죽음을 걸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고. 왜 그게 중요할까요? 로마서에 보면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혜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적이고 선언적이고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도들을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께 감사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한 우리 모든 젊은 공동체와 3일의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예요. 휘 카리스테오. 아멘. 자, 또 보십시다, 성경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여기 뭘로 항상 간구했어요? 기쁨, 기쁨. 자, 잠깐 앞을 보세요. 캐나다의 모 신학교에는 이제 신학생들이 입학을 해요.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이제 수업을 하겠죠. 첫 학기죠. 첫 학기 때는 뭐 어느 학생들이 정신이 없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해보면 이 1학년 이 첫 학기 정말 가관이에요, 한마디로. 학생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오영부여도 한 학기 지나가요. 한 학기 딱 지나면 거기 이제 세미나리가 우리 한국처럼 뭐 몇백 명 이르지는 않습니다. 몇십 명 요래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1대1 교수 면담을 해요. 내가 한 학기 동안 자네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자네는 이 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깜짝 놀라죠. 아, 왜요, 교수님? 내가 자네를 한 학기 동안 관찰을 해본 결과 자네 얼굴에서 한 번도 활짝 복음을 가진 자로서 웃는 모습을 못 봤네. 이거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기쁨에 대해서 표지가 없다는 뜻이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 이 학교를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이런 개인적 권면과 면담을 꼭 합니다. 그만큼 복음을 가진 자의 얼굴의 표지는 뭐야 됩니까? 기쁨이에요. 어느 세상 것도 나를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기쁨과 영광을 발견한 자. 아멘. 이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책에도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표지 보면 이게 무슨 책이다? 성경책이다? 소설책이다? 구분을 할 수가 있듯이 얼굴 보면 갑자기 웃는데 얼굴 보면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게 내면의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아니든 바뀌든 가정이든 변동없이 얼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으로 나타나야 될 표지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쁠 일이 사실 뭐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위문품 받아 지금 챙기는 주제에 뭐 이렇게 기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심장에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성경이 별명 하나를 붙여줬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뭐 엿장수를 하고 살든 뭘 하고 살든 그런 환경에 있고 없고 낮고 높음이 크게 그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지예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조금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7절이 아니고 4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강구할 때마다 너희 뭐를 그랬습니까? 무리. 또 7절에도 내가 너희 누구를? 무리. 이 무리라는 단어가 좀 무리한 번역을 했어요. 이 무리라는 단어를 뭘 썼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한번 따라서 할까요? 파스. 결릴 때 붙이는 그 파스 발음하고 똑같아요. 파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파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무리라는 번역으로 하면 이 무리한 번역이 됩니다. 이 파스는 무리라는 번역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오히려 적합한 단어가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유독 그냥 무리라는 말은 하나의 그 그룹 또는 많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전체 성도들을 무리라고 부르는 거하고 모든이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개념에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이라고 할 때는 특정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런데 무리라고 할 때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파스예요. 파스라는 말은 모든 빌립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조금 아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빌립보 교회의 지금 위기가 뭐라고요? 분열의 위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지금 강조하는 차원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는 겁니다. 자, 몇 군데 우리가 짚어보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서부터 보십시다. 교독을 좀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거기 마음을 어떻게 하여? 무슨 사랑? 뜻을 어떻게? 무슨 마음? 자, 앞을 보실까요? 같은 개념이 이 짧은 한 문장에 몇 번이나 등장을 합니까? 여러분, 이거 국문학 하시는 분들 계시죠? 좋은 문장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쓰는 거예요? 같은 말을 안 쓰는 게 좋은 문장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때 보면 문장을 읽다 보면 문장의 매력으로는 0점짜리 문장들이 많아요. 에베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래.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이제, example, 예를 듭니다. 그, 중요한데, 아, 있잖아, 왜. 아우. 왜? 알지? 그럼, 뭘 얘기한 거냐, 왜 지금? 그런데,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확실히 하나 아는 거 있죠? 뭔가 중요한 게 있구나. 예? 그, 헬라어는 원래 주어동사가 뒤죽박죽이에요, 원래가. 문법이. 그래서 에베소서나 오늘 특별히 이런 문장은 국문학적으로는 0점짜리 문장인데 뭘 강조하죠? 계속 하나, 한 뜻, 한 마음, 합하여. 왜 이럴까요? 이 교회가 직면한 지금 그 위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볼까요? 19절, 2장 19절. 2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도 뭘 같이 하라 그러죠? 뜻을 같이 하여. 보네퍼 같은 사람은 그 행동주의 신학자죠. 그가 쓴 유명한 옥중서신은 뭐 모든 젊은이들이 아주 미칠 정도로 좋아하는 그리고 책인데, 보네퍼가 쓴 이야기 중에 한 공동체를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기 위해서는 반드시 뜻이 같아야 된다.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바라보는 목적지는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한 목적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여.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위기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성격이 조금 아주 직선적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문제점을 솔직히 말해버려요.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절 시작. 여기서도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한 마음을 품으라. 근데 여기 실명을 거론해버렸어요. 요디아와 누굽니까? 순두개.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입니다. 순두개. 이 둘 다 여자예요. 결국은 여전도 회장 둘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주된 멤버가 누구였습니까?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성들 파워가 상당히 셌던 교회였습니다. 이 여성들 때문에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삼일교회는 그런 것 같질 않아요. 삼일교회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자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같이 맸다 그러죠? 멍에를 같이 맸다 그래요. 멍에를. 멍에를 같이 맨 손은 같이 가야지 의견이 틀리면 밭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교회의 분란입니다. 분열의 위기 앞에 놓여진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는 선언을 천명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믿거나 어떤 조직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시니. 자, 그래서 1장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5절부터 볼까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앞을 좀 봐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할 때 그 착한 일이 무슨 일일까요? 구제? 봉사? 뭘까요? 어떤 일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착한 일의 유일한 명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시고 빌립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구속의 사건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속은 완성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일입니까? 반드시 되고야 말 수밖에 없는 일일까요? 되고야 말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누가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유니버셜 처치가 있어요. 유니버셜 처치는 우주적 교회라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삼일교회도 사랑의 교회도 강남교회도 다 뭐예요? 하나의 교회예요. 이거는 절대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다르면 몰라도 신앙 고백이 같다면 이건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지역교회가 있어요. 로컬 처치라고 그러죠. 지역교회가 있어요. 지역교회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조직신학 쪽에서는 뭐라고 별명을 붙였는가 하면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요. 전투가 뭡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전쟁이 일어나요. 매일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로컬 처치입니다. 다 뭐 어떤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은혜롭기만 하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두 종류가 있는데 쓰레기 없는 집이 있을까요? 다 쓰레기가 있어요. 근데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이 있어요.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딱 들어가 앉아가지고 뚜껑 딱 덮인 집이 깨끗한 집이에요. 더러운 집은 똑같은 쓰레기가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요. 책상 위, 설거지대, 신발장, 오만 데 다 돌아다녀요. 그게 지저분한 집이에요. 무슨 차이죠? 똑같이 쓰레기가 다 있어요, 집안에. 이 쓰레기 없는 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살면 모를까. 사람이 사는 한은 누구나 다 쓰레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뭐라고요? 뚜껑으로 쓰레기통에 앉아가지고 딱 덮인 집은 깨끗한 집이에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는 교회는 조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저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기가 된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정확히 그 차이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저 하늘나라에는 있을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전투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를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었어요? 조직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제가 아주 그 기특한 경우를 한번 봤어요. 제가 이거 언젠가 한번 그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부임해서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저 강원도 춘천에서 조금 한 30분 더 들어가면 아주 외로운 산골에 20명도 안 되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수년째 그리고 지내는 그 학부 동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중에 큰 아들이 소위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로망인 에스테를 다니죠. 한날은 와서 갑자기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뒤집어졌죠. 왜 하필 너냐. 왜 하필 너냐. 너 말고도 신학교 가서 선교할 사람 줄을 섰다, 지금 대한민국에. 너 이제 장남으로서 엄마 아빠를 좀 도와야 될 거 아니냐. 너무 이해가 돼. 힘드니까. 생계가 안 되니까. 생계가 안 되니까 사모님이 그 교회 옆에다가 두부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 산길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부를 먹겠어요. 아는 지인들이나 가끔 와서 이제 팔아주고 그러는 거죠. 생계가 안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아, 이 녀석은 좋은 직장도 또 좋은 학교, 좋은 학벌도 다 내려놓고 그러고 나오니까 안 뒤집어지겠어요. 뭐 말렸어요. 아깝지 않냐, 아깝지 않냐. 3개월 후에 이 녀석이 다시 와서, 아빠 지난 3개월 동안 제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 아무개야, 아깝지 않냐. 그런데 아버지,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어요. 이 말에 아버지가 무너졌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눈이 멀었다. 아들한테 사과를 했대요. 미안하다고. 그 녀석이 이제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했어요. 주례. 그 자매도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뭘 믿고 시집 가려고 그러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곧 신학교 간다는데. 신학생이 아니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한술 더 떠요. 목사님, 이 친구를 믿나요? 뭐 하나님을 믿지.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래서 지난달인가 제가 주례를 했어요. 지금 신학교 다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번쩍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있고 없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그런 것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관점과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꼬집고 땡기고 발 걸고 딴지 걸고 별로 개의치 않아요. 넘어지면 또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냥 한 곳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딴지 건 사람들이 자꾸 짜증나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얘는 딴지 걸어도 별로 신경질도 안 부리고 투덜대지도 않고 제풀에 힘들어가지고 그냥 달아나버리죠, 나중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기쁘다고,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이거를 써요. 자기는 더 힘든데. 그런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감사의 차원이 아니겠죠. 우리 성경을 좀 마저 보십시다. 바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진행 중에 있고,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달아나고 뺀질거리고 넘어지고 늘어지고 뒤집어지고 해도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또 같이 가고 질질 끌고 가다가 또 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하다 보면 주먹 센 사람이 이길까요? 고집 센 사람이 이길까요? 경험자들이시네요. 싸움은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주먹 센 사람이 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를 하나 봤어요. 체격은 저보다 작은 친구인데 뭐 힘이 있겠어요? 그런 체격이? 근데 걔를 아무도 안 건드려요. 걔 잘못 건드렸다가는 밤에 쫓아가요. 나오라고. 그래서 걔 엄마가 때린 엄마가 무릎 꿇고 빈 적이 있어요. 아니, 잘못했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사과받고 가고 그래요. 얼마나 독해요. 무서워요.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사람은 고집부려봐야 홀딱 몇 년 부릴까요? 그냥 80년? 요즘은 수명이 늘어가지고 90까지 칩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어디다 그 앞에 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돼요. 아, 이게 승부가 이게 어디에 있는가? 대번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다 아들 거는 거 보고 빨리 눈치채야 돼요. 이게 대충 끝날 일이 아니구나. 아멘? 네, 그 십자가, 그러니까 자꾸 히브리서 기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이 겁나는 얘기라고, 이게. 이게 대충 끝날 싸움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요 차이 같아요. 너 두 대 맞고 올래? 세 대 맞고 올래? 정확히 요 차이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가요. 그 별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여기서 무리는 아까 파스라고 그랬고 이 무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성경에서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할 테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딱 외우고 끝냅시다. 자, 첫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누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 첫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에 참여한 자. 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했다 그랬죠? 은혜에 참여한 자. 여러분, 목사로 살던, 장로로 살던, 평신도로 살던,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기초는 그가 은혜에 참여한 자인가.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설교 끝나고, 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물어보면은, 오늘 설교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제가 드물게 봐요. 은혜가 뭘까요? 이렇게 누가 정의했더군요.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진 호의.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진 호의. 즉, 성도로 부름을 받으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십자가 앞에서 직면한 자입니다. 이거 절절히 뼛속까지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험을 갖지 못한 성직자들도 있고 직분자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장로가 되어서도 그제서야 나중에 신앙 고백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장로가 된 이후에 내가 이제야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천만에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면 처음에 복음을 듣기 이전에 교회 생활을 먼저 익숙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성 좋고 모이는 데마다 사람 좋아하니까 참석하고 그러다 보면 뭐 임직할 때마다 인기 좋아가지고 투표해서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그분의 은혜 없이는 철저한 죄인인가를 폭로당하고 십자가 앞에 뼛속 깊이까지 절망을 맛본 자인가. 그래서 그분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내가 살지 못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인가. 그게 은혜에 참여된 자입니다. 저는 제일 귀중한 직함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도 아니고 성도의 직함이라고 믿습니다. 성도가 뭐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도를 얘기해요. 성도. 성도는 무슨 성자를 쓰죠? 거룩할 성자를 써요. 돈은요? 돈은 무슨 도자를 씁니까? 길도자? 무리도자를 씁니다. 무리도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개념은 어디에서 불러낸 자를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 불러낸 자, 불러내서 구별된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다, 아유, 거룩해. 거룩하다 하는 것은 무슨 성경책 이렇게 가슴팍 옆에 끼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는 밥맛이라 그러지 그건 거룩이라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무엇으로부터 건져냄을 입은 그래서 구별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할 때는 불러낸 자, 그래서 구별한 자. 구별된 자는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보세요 또. 거룩해요? 안 해요? 여러분 거룩합니다. 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신부는 거룩해졌는데 아직 수준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괴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씨름하고 앞으로 매일 조금씩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뭔가 치성을 드리고 덕을 쌓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해지어 가느냐 개념을 정확히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주님의 보혈이 철실히 나는 필요한 존재입니다를 뼛속 깊이 각인되어 가는 사람을 거룩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거룩해진다 그러면 큐티 몇 시간씩 하고 기도 기본이 4시간 이런 어떤 치성을 쌓고 덕행을 쌓는 개념으로 거룩을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 속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개뿐만 잡게 되지 절대 안 바뀝니다. 세 번째, 첫째는 뭐예요? 은혜에 참여한 자. 두 번째는 성도. 성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러냄을 입은 자와 구별된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전서 12장을 여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 아주 중요한 교회 개념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몸이요. 그 다음에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우리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딸린 뭐라는 얘기예요? 몸이라는 얘기예요. 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주변에 풍을 맞은 분들이 있어요. 풍을. 그럼 풍에 신약에도 보면 중풍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중풍병 환자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머리로는 요거를 여기다 옮겨놓고 싶어요. 머리로는. 그래서 머리가 지시래. 저거 옮겨. 그런데 손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 지금 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풍병 환자의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 중에 특징이에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발이 못 따라주는 거예요. 건강한 몸은. 건강한 신체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옮겨. 병 따. 땁니다. 그걸 건강한 몸의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건강치 못하면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성도는 생활이 이래요. 그거를 중풍병 환자라고 그래요. 신약성경에서. 이 괴리가 있어요. 이 과정을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신앙훈련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신앙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아웃리치를 하고 미션을 수행하고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만이 교회가 갖는 기능이냐? 아니요. 그거는 교회의 본질에 가까울 만큼 중요한 우리의 미션이어야 돼요. 그걸 우리 3일 교회가 아주 강점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교회가 추구하고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양적 돌봄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패스토럴 케어라 그러는데 목양적 돌봄이라는 것은 신앙 훈련과 함께 우리 속에 모든 병든 부분들이 목양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미션만 앞에 가서는 중간에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하다가 그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것을 획일화시키거나 일반적인 논리로 그 잣대를 대서는 안 되지만은 크게 교회라는 갖는 본질적 기능은 두 가지예요. 목양의 돌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미션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마치 레일의 그 평행성처럼 사실은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한쪽이 먼저 가거나 어느 한쪽이 뒤처지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3.1교회는 앞으로 이 두 개의 균형을 이제는 맞춰가야 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속에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기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그 종말론적 시각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이고 그분이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사람 때문에 낙심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던져주는 가치는 뭡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고 집중하라 그 말이죠.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고 사람 보고 무너지지 말고 사람 보고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수록 계속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모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밖에는 답이 없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걸 절절히 갈수록 깨닫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주셨다. 교회는 이런 예를 하나 들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냈어요. 근데 선생님 숙제를 왜 낼까요? 왜 내죠? 그 숙제 받아다가 고물상에다가 근 달아서 그 팔아가지고 살림에 보태려고 숙제 낼까요? 선생님은 숙제를 목적으로 숙제를 내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이들이 그 숙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크라는 거예요. 숙제 받는 게 목적이에요. 아이들이 크라는 거죠. 그러면 숙제를 조금 늘 버거운 걸 낼까요? 만만한 걸 낼까요? 대답은 잘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갈수록 태산이 되도록 돼 있어요. 왜? 숙제를 버거운 걸 내야 실력이 크지. 왜 중학생한테 초등학생 문제를 내요? 그런 문제 내지 않아요. 제가 선생님이라면. 똑똑한 선생은 5학년짜리한테 6학년이 풀 수 있는 숙제를 늘 낸다고요. 그래서 그걸 푸느라고 징징거리게 만들고 또 자빠지게도 만들고 안 해놔. 아우성치게도 만들고 그래도 해야 된다. 빨리 앉아서 해. 해. 등 두들겨 가면서 같이 밤새줘 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신앙은 갈수록 태산이다. 아멘? 그런데 절대 여러분 홀로 가게 되지 않는다는데 복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반드시 그 길을 함께한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맞습니다. 지금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감사는 조건부가 아니라 천명해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기초로 내 평생 어떤 환경에 부침해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노래가 입술에 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감사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저주를 물리치게 하시고 그 감사로 공고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순례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 앞에 이렇게 내몰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피로 갚주고 사신 우리 삼일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렵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상처와 공고함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평안으로 주의 은혜로